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은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들 사이의 유대를 더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방문 중 다음 달 15일 취임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라며 이번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의 침공을 벌하고 미래 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고위관리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하는 추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은 군사 및 안보 지원과 경제 지원, 인도지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지원 예산이 20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경제 지원에는 85억 달러, 그리고 인도지 지원에는 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신흥재벌 올리가레이와 관련해 이들의 자산 몰수를 신속하게 하고 자산 몰수 적용 대상을 넓히는 포괄적인 법안 패키지를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군이 투항하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처형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베스 반샤크 유엔 주재 미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밝혔습니다. 반샤크 대사는 27일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인근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군부대가 항복하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부검하지 않고 처형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항복과 부상, 기타 이유로 무력화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직결 처형 금지라는 핵심적인 전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손이 묶인 채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당한 우크라이나인들, 고문 흔적이 있는 신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도 갖고 있다고 반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보고들은 러시아군의 잔악성이 일부 불량한 부대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은 27일 앞으로 며칠 동안 시행할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봉쇄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이날 48명이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지역 내 사망자는 적어도 2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하이 보건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집단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 일부 지구의 경우엔 일부 제한적 자유 조치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중국 전역에서 14,222건의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다수 감염자들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8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집계해 이번 1분기 성장률이 1.1%일 것으로, 그리고 다우존스는 1%일 것으로 각각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전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2분기로, 이후 3분기에 바로 3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반등한 뒤 6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무역 적자 증가로, 지난 3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앞선 달에 비해 17.8% 증가한 1,25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폭을 갈아치웠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무역 적자가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 직장을 무려 84년째 다니고 있는 브라질 남성이 있습니다. 15살에 직물공장 일꾼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회사의 영업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올해 100살 된 바우테르 오르트만 옹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이들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는 세계 기네스 협회가 지난주에 브라질 남부 도시 브루스키에 있는 오르트만 옹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기네스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로이터 등 통신사와 지역 언론이 오르트만 옹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팡이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등은 조금 구부정해졌습니다만 계단을 오르내리고 또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고 젊은 직원들과 다름없이 컴퓨터와 태블릿 PC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르트만 옹의 대답이 아주 평범했습니다.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일이 꼭 필요해서 의지와 투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렵함을 유지하려고 시작한 맨손 체조와 운동은 60년이 넘었고요. 설탕이나 소금 피합니다. 콜라 같은 청량음료도 안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평양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 작가 최성국 씨의 웹툰 디지털 만화 전시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는 새벽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함남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강원도 지역이 조금 많겠고요. 눈은 1cm 정도 평안도와 황해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지금 기압골이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비와 눈 때문에 황사먼지는 조금 물러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영하 3도고요. 해산이 1도, 중강 0도, 청진이 6도, 함흥과 원산 장전이 7도입니다. 서쪽의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신의주, 평양, 개성 8도에서 9도, 해주 10도까지 아침 기온이 시작되겠고요. 낮에는 장진의 최고 기온이 영상 11도로 가장 낮겠고 삼전이 12도, 해산 16도, 청진 장전 14도, 원산 12도, 함흥이 17도입니다. 신의주 평양 개성 19도, 중강 강계 희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까지 한때 비 내리다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서해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립 언론인 협회가 권위는 세계 언론 자유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포로를 교환했군요.
네, 2019년부터 러시아에 구금돼 있었던 전 미국 해병대원 트레버 리드 씨가 27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 합의에 따라서 풀려났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비행기 조종사인 콘스탄틴 야로스첸코 씨를 맞 교환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트레버 리드 씨 왜 러시아에 억류돼 있었던 겁니까?
네, 2019년 모스크바시 방문 중에 러시아 경찰 두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7월에 9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하지만 리드 씨와 가족들은 그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요. 미국은 리드 씨의 재판이 부조리한 연극 무대 같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인 야로첸코 씨 왜 미국에 구금돼 있었습니까?
네, 비행기 조종사인 야로첸코 씨는 마약을 미국에 밀 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2010년 라이베리아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돼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로첸코 씨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요. 러시아는 2019년 7월에 미국 정부에 야로첸코 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어떤 미국인들과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소나마 좀 전격적인 조처로 보이는군요.
네,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리드 씨 교환 문제는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리드 씨 부모 심정을 언급하면서 가족들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걸 환영했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의 긴박한 외교는 그의 석방에만 집중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28일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지역에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적이 공격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특히 하루키우로 연결되는 슬로보잔스키 그리고 도네츠크 그 지역을 주로 공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하루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이자 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북동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대전 초반에 특히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주요 관문이자 하루키우와 가까운 이지움 등 이 소도시들을 장악하고 하루키우 쪽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는 제2의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의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은 반드시 모든 과제를 완수하고 성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제3국이 개입을 시도한다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보복 대응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제3국이라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보복 대응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자랑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있는 그런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러시아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40여 개국 국방장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엔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재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이어서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보로단카, 부차, 이르핀 등 크리우 외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보로단카와 부차는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전투를 벌이다가 지난달 말 퇴각한 곳인데요. 러시아군이 퇴각한 후에 근거리에서 이 총격을 당한 걸로 보이는 민간인 등 시신 수백 구가 이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21세기의 전쟁은 악이고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구테우스 총장과 푸틴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민간인 대피에 관해서 논의했고 러시아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구테우스 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차 등의 민간인 학살 의혹도 전면 부인했고요. 또 정전 협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시의 코로나 봉쇄 구역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일부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봉쇄 구역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일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네, 28일에 보고된 50건의 신규 감염 사례까지 합쳐서 최근에 보고된 감염자 수는 약 150명입니다. 베이징시 당국에 따르면 전체 감염 건수의 약 30%를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8일에 보고된 50명 가운데 2명은 무증상 감염자들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큰 숫자들만 봐서 그런가요? 베이징 전체 인구에 비하면 이 숫자들은 좀 작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의 인구가 2100만 명인데요. 거대한 도시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자 시당국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에 돌입했고요. 봉쇄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이 2천만 명이 넘는데 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시 보건당국은 세 번에 나눠서 전 시민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29일에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상에 대한 전수 검사가 끝납니다. 시당국은 해당 지역의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통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봉쇄구역이 계속 늘으면서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의 제2도시 상하이는 봉쇄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지난달 말에 상하이시 당국이 시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나흘 동안 봉쇄하면서 2,500만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했는데요. 전수 검사 후에 봉쇄를 풀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시당국은 검사 결과 확인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내린 조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마감 일정을 밝히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봉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상하이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파장이 커지자 구역별 봉쇄 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요. 27일에 시 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시행하는 새로운 집단 검진 결과에 따라서 봉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 당국은 28일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48명이 사망했고요. 이로써 상하이시의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한 달 동안 중국의 신규 감염 건수는 약 73만 건, 사망자는 약 1,800명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8일 11,300건의 신규 사례가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중국의 전체 백신 접종률은 9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시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62%만 접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벨라루스 언론인 협회가 세계 언론 자유상을 받는다지요?
네, 다음 달 3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데요. 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앞두고 유엔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가 올해 세계 언론 자유상 수상자로 이 벨라루스 언론인 협회 BAJ를 선정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언론 자유의 상. 세계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상의 공식 이름은 유네스코 기에르모 카노 세계 언론 자유상인데요. 이 기에르모 카노 씨는 콜롬비아 언론인으로 마약 밀매 조직을 파헤치다가 1986년에 암살된 인물입니다. 유네스코는 카노시처럼 이렇게 언론 자유를 수호하다 목숨을 잃은 언론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상을 제정하고 1997년부터 이 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네. 올해 수상자는 언론인 개인이 아니라 언론인 단체가 뽑혔네요.
네, 벨라루스 언론인 협회 BAJ는 1995년에 설립된 벨라루스의 최대 독립 언론 조직인데요. 약 1300명의 회원이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이 협회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벨라루스 대법원이 이 협회를 해산 명령한 이유가 뭔가요?
네, 벨라루스에서는 지금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철권 통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8월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인과 야권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언론인 협회 해산도 명령했습니다.
네, 그러면 협회에 소속됐던 언론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협회에 소속된 언론인 가운데 약 30명은 당국에 체포된 걸로 알려졌고요. 소속 회원으로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씨도 체포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습니다. 현재 알렉시에비치 씨는 독일로 거주지를 옮겼고요. 다른 많은 언론인들도 당국의 급습과 검거 열풍을 피해서 벨라루스를 떠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벨라루스의 반정부 언론이 탄 비행기가 강제 착륙하는 그 사건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를 출발해서 리투아니아로 가던 아일랜드 소속의 라이언에어 항공기가 지난해 5월에 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강제 착륙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벨라루스 정부는 폭발물이 기내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이 해당 비행기에 타고 있던 반정부 언론인 라만 프라타세비치 씨를 체포하기 위한 걸로 드러나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 언론인 협회 큰 상을 받았는데 이 세계 언론 자유상 수상 소식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안드레이 바스투네츠 대표는 이 상은 벨라루스의 독립 언론을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스투네츠 대표도 벨라루스 당국의 체포를 피해서 벨라루스를 떠난 상태인데요. 벨라루스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문, 구타, 조직적인 처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시상식은 언제 있습니까?
네, 세계 언론 자유의 날 하루 전인 5월 2일에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국제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세계 언론 자유상의 상금은 2만 5천 달러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 이 타이틀 42 폐지 계획을 잠정 보류시켰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린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노예제도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이주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 정책의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정부의 폐지 계획을 잠정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스 판사는 27일 앞으로 2주간 정부의 타이틀 42 폐지 계획의 이행을 막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타이틀 42라는 게 바로 다음 달에 폐지될 예정이었죠?
맞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예, 이달 초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엘라베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1개 주가 타이틀 42 종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잠정적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 주는 국토안보부가 과테말라, 온드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해선 이미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했다고 지적하면서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는 해당 주들의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원이 5월 23일 이전에 타이틀 42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결국 이들 주에 손을 들어준 건가요?
아직 법원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안보부가 타이틀 42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서머헤이스 판사는 금지 명령을 요청한 주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의료와 법 집행, 구금,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비롯해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협을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그 금지 요청을 한 주들의 동조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지난 4월 1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를 종료한다고 발표할 당시 연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들 주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머헤이스 판사는 다음 달 13일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요. 남부 국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과테말라와 온드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성인 이주자의 약 14%가 이민법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전달인 3월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달 들어 타이틀 42에 따라 국경에서 즉각 추방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자, 이제 법원이 정부에 타이틀 42 종료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내놨습니까?
네, 서머헤이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타이틀 42 종료 발표를 하기 이전에 정책과 관행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네.
자, 타이틀 42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남북 국경에서 추방된 이주자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난 2020년 3월 이후 180만 명 이상이 타이틀 42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즉각 추방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는 22만 1,000명의 이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보안 당국에 적발되면서 2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자, 이렇게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이틀 42가 종료될 경우 더 많은 이주자가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고 결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이 타이틀 42를 이제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죠.
맞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타이틀 42는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미국 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인정했듯이 이제 코로나 위험이 약해지면서 타이틀 42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정부는 타이틀 42 해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27일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소했는데요. 이 정부는 남북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주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주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보이는 건 동일한 이주자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남북 국경 상황이 악화됐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주자들이 몰리는 원인은 이번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수년에 걸친 고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우주로 좀 향해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나사가 쏘아올린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27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해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자, 나사의 미국인 우주비행사 3명과 유럽우주국 ESA의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를 실은 우주선은 27일 새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 위치한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16시간이 채 안 돼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이 민간 우주 기업의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크루4, 크루4 유인 캡슐은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예.
자, 스페이스X라면 최근 그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이죠?
맞습니다. 나사는 지난 2020년부터 스페이스X와 우주인 수송 계약을 맺고 우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5월 두 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최초의 민간 기업 유인 캡슐 트루 드래곤을 펠컨 9에 통해 발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낸 크루4는 나사가 스페이스X를 통해 ISS를 보낸 네 번째 유인 캡슐입니다.
네. 자, 크루4를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간 사람들, 우주인들 누굽니까?
예, 우주비행사는 남녀 각각 두 명씩인데요. 지휘관은 의사 출신인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크젤 린드드렌 씨로 ISS의 임무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 소속의 로버트 하인스 씨와 제시카 와켄스 씨는 이번이 첫 번째 IS 임무에 나섰고요. 유럽 우주국 소속의 사만다 크리스토퍼 포레티 씨도 동승했습니다.
자, 이들 우주비행사 가운데 특별히 또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바로 지질학자 출신인 와킨슨 씨로 ISS에서 장기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첫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ISS에서 장기 임무를 수행한 흑인 남성 우주비행사는 있었지만 여성의 장기 임무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간 두 명의 흑인 여성 우주인이 ISS에 방문을 했지만 단기 임무에 그쳤었습니다. 나사의 캐시 루더스 우주탐사팀장은 이번 임무에 남녀가 각각 두 명씩 투입되고 또 흑인 여성도 있다며 역대 가장 다양성이 띈 우주인들로 구성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장기 임무라면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서 얼마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예, 4명의 우주인은 ISS에서 6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노예제도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26일 하버드와 노예제 유산위원회가 펴낸 13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카우 총장은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발표를 하면서 바카우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카우 총장은 미국의 노예제와 그 유산은 400년 이상 미국인들 삶의 한 부분이었으며 특히 하버드대학교가 부도덕한 관행으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바로잡는 작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카우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하버드대학교가 과거 노예제도 관여에 관련된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30년대부터 1780년대까지 150년 이상 학교 교수들과 연구진, 직원 등이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수십 명을 노예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노예가 70명 이상으로 이는 훨씬 적게 추산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위원회는 이들의 신원과 이들의 이 학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서는 학교 인사들이 노예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이 학교가 설립 초기에 노예 무역 활동에 관여한 부분도 지적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학교 설립 초기에 학교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버드대학교는 카리브해에서의 설탕 등 재배, 그리고 목화와 철도 산업 등 노예화와 관련된 사업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 이후에 이뤄진 주요 발전은 주로 부유한 기부자들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이 기부자들이 노예 무역 그리고 이에 연관된 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는 것 시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네. 자, 앞서 학교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70명 이상의 노예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들 대부분이 학교의 어떤 인물들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예, 보고서에 따르면 벤자민 워즈워스, 나다니엘 이튼 등 최소 5명의 학장이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자, 하버드대학교에는 지금도 노예를 소유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딴 건물이나 연구실 등이 있는데요. 또 이 17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학교 집사로 있던 앤드루 보드만은 8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최소 41명 이상의 하버드대학교 주요 인사가 노예를 부렸다 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예. 자, 결국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과거 노예 제도와 관련해 행해진 그 과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인종 차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자,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들 살펴보죠.
예, 보고서는 대학 측이 노예들 후손에게 이들의 역사를 회복하고 힘을 더해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하버드대학이 미국 전역 흑인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1년 동안 하버드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노예 제도 문제를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학교가 하버드대학뿐이 아니네요.
예, 하버드대학교의 이런 발표에 앞서서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미 여러 움직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조지타운 대학교는 지난 2019년에 발표해서 이 학교 노예 후손을 위해 매년 4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프리스턴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 등도 기부금 모금, 노예 후손에 대한 장학금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종이책으로 볼 수 있는 만화가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가 최근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성욱 씨는 평양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만화를 그려오다가 한국에는 2010년에 정착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자유를 주제로 열린 최성욱 작가의 웹툰 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게 지금 풀 싹 돋았으니까 계절은 봄이거든. 예. 농촌지원 하던 차례냐 바지가 걷어올리고 흰 레이가 보이고 이 친구가 총은 저기다 탁 눕혀놓고 이 친구가 엎드렸어. 엎드린 위에 맨발로 올라갔어.
아, 그래서 따게 하자.
왜냐면 통일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뚝 딸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5층 기획전시관.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와 탈북민 예술감독 오진아 씨가 한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 감이 통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감다는 걸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오 감독이 조언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의 전시회 자유가 불편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목처럼 이 자유가 있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작가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주변 탈북민들의 잊지 못할 사연도 웹툰으로 재밌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탈북민 예술감독 오진아 씨는 전시회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협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무겁고 뭐 상징적인 것보다 우리는 그 남북 문화, 통일, 뭐, 이런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데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뭐, 백두산 천지 또는 한라산, 금강산 그걸 쳐다보면서 언제면 통일될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과의 소통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통일이 돼요. 현재 탈북민들이 어떻게 갑자기 불시착해 가지고 이 땅에 서서히 녹아들어 가게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시장에는 크게 10개의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성국 작가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한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세 개의 그림으로 엮은 작품이었고요. 최성국 작가가 정착 초기 자신이 느꼈던 자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유가 불편해 시리즈로 좀 하다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도 좀 하느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유가 불편해,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 뒤에 보시면 사회주의 경쟁 도표가 있어요. 어쨌든 앞에 두 그림은 북한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머리 쓸 일이 없어. 쓰걱쓰걱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제가 겪은 일인데 한 3시간 동안 사람 구경했습니다. 앉아서 1시간, 2시간 좀 지나갈 때부터 이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한가로운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는 다르게 홀로 쓸쓸한 표정입니다.
사실은 자유하면 누구나 바라고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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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북한 사람한테는 자유하고 갑자기 주니까 자유를 누릴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낯설고 행복한 고민이죠.
커피숍에서 주문하기가 불편해란 작품도 눈에 띕니다. 커피숍의 메뉴판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한 남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 관한 설명 다시 최성국 작가에게 들어봅니다.
커피숍에서 주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뭐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걸 시켰는데 익스프레스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 막 여러 가지 혼탁해서 주문하죠. 북한 같으면 빡 크게 웃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멋들은 척하면서 웃더라고.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라요.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관람객 김나경 씨는 자신도 커피숍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긴 하거든요. 카툰 안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라요라고 써있는데 뭔가 저한테는 재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분들한테는 솔직히 외래어를 자주 쓰시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장 안에 작은 코너를 돌자 한국 여성과 탈북 남성이 크게 그려진 작품이 보였습니다. 제목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최성국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뭐 상담 전화도 하고 하면서 예쁜 목소리로 북한 기준에서 한국 여성분이 말을 하면 정말 간들간들하고 예쁘거든요. 그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나한테 무료로 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착각하는 자유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전단지를 받는 남성분의 볼이 굉장히 밝으래.
맞아요. 처음에 혼자서 착각하는 거지. 좋아하는 줄 알고.
최 작가는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일화만이 아니라 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도 그림에 담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북남남녀란 작품입니다.
북한 남자와 남쪽의 여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 지금 철책선 옆으로 남쪽에는 자전거길이 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뭔가 분단을 고집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2030년쯤 되는 일. 그래서 사실 철책선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철책선 자전거길 옆에 감나무가 자랐는데 가지가 북한 쪽으로 쭉 뻗어갔어요. 키가 안 되니까 북한 군인들이 감을 못 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던 남쪽 여자들이 이렇게 가지를 잡아당겨주는 거야. 아마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오진아 감독과 최성국 작가가 이야기를 나눴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감나무로 이 통일을 상징한 걸까요? 오진아 감독의 설명입니다.
감은 북한에는 없는 과일입니다. 강원도 이천이나 원산 이남에 약간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감하면 남한에서 나오는 걸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이 뭐냐면 북한보다 앞서서 발전이 됐고 풍요로워졌어요. 이걸 상징했어요. 남한.
사실 최성국 작가는 지금까지 북한 실상을 알리는 전시 활동이나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선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최성국 작가는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는데 이 문화의 힘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남북의 문화 공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 포탄, 무슨 군사 이걸로 북한에 다가가지 말고 문화라는 거로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면 분단 유지비 무슨 국방부에 돈 들어가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의 힘은 강력하고 북한 현지에서 저는 한국 영화를 팔다 왔잖아요. 아니 그 3년 동안에 북한의 그 단단한 벽을 한류가 깨버리고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경제인데 처음에는 문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봐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감이 첫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오진아 감독은 특히 젊은 세대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번 전시회를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탈북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차츰차츰 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 또는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때 화닥당 놀라서 북한 문화는 도대체 어떻지? 이러지 말고 서서히 여유 있게 이것도 너의 생활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시대다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전시회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주제도 신선했지만 이 탈북 작가가 그린 웹툰 전시여서 더 흥미로웠다고 말했고요. 앞으로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까지 작품으로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새롭고 낯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작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너무 진지하거나 뭐 이렇게 무겁게가 아니라 웹툰으로 친근하게 표현해 주셔서 탈북민 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좀 더 많은 분들이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이나 웹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점점 이제 생활을 가시면서 녹아드는 그런 모습, 녹아서 행복하게 적응하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대화 시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죠? 비꼬는 거예요? 반어법입니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Do you use sarcasm a lot?
Only if you don't notice.
When people try to learn English, there's many difficulties. One of them is sarcasm.
I agree. Even Americans sometimes don't get it. Sarcasm refers to the use of words that mean the opposite of what the words really mean.
Thanks a lot is one of the examples. People sometimes say thanks to a person when the person doesn't deserve a thank you at all.
That's easy to figure out by the way you say thank you, because I could say thanks a lot. But when you can't tell what a person means, you can ask, are you being sarcastic?
When was the last time you asked somebody, are you being sarcastic?
Oh, I never do, because I'm probably being sarcastic myself.
The other day, someone asked me, how's everything, when I was having a problem with a printer. Can you guess what I said?
I'm having the best day ever.
Yep, that's right. 오늘은 비꼬는 말투, sarcasm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반어법,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sarcastic person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빈정대는 농담을 할 때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sarcas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눈치 못 채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That was sarcasm. 내가 한 말은 비꼬는 것이었다고 다시 말해주면 됩니다. 또 이런 표현들은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못 알아주고 잘못 받아들였다면 That wasn't sarcasm. I really mean it. 진심이었어요. 비꼬는 말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빈정된다면 Don't be sarcastic. 빈정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So John, can you identify when someone is being serious or being sarcastic?
Well,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anybody who's not an English speaker to notice several cues. If somebody slows down their speech, or if their voice suddenly goes up and down, or if they make long pauses, you have to listen to how they accent their words. But you can always ask, are you being sarcastic? Do you really mean that? And they'll usually give you a hint.
John, did you hear that you have to work this weekend?
Why? It's David's turn if somebody calls in sick.
You're right. Somebody called in sick, and David is sick too.
Thanks a lot, David, for this opportunity. Now I can spend my weekend here again.
So you are being sarcastic. Your tone of voice changed. Your voice went up and down, and you roll your eyes too.
They can't see that part. But yes, I was being sarcastic. If there's a hurricane outside and you look out the window and say, hey, nice weather we're having, everyone knows you're being sarcastic, regardless of what your face or your voice does. But like you said before, if you don't have solid proof, just ask.
Okay, are you being sarcastic?
Oh, no, not me. I never a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비꼬시는 겁니까? Are you being sarcastic? 아니면 진심입니까? Are you serious? Did you really mean that? 빈정대지 마세요. Don't be sarcastic. 상대방이 농담을 하는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영어로 어떻게 질문하는지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